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흙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 전 생애를 그렸던 그 핵심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볼 때 그는 거룩한 진리 전쟁을 선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왜곡이 일어났을 때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공격적으로 진리를 변호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도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34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36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이런 강한 말들을 써가면서 그가 전했던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고 논쟁하고 그들이 진실에 눈뜨도록 설득하고 호소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대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현재 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될 몸의 특징, 그 차이 잠시 리뷰해보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부패 가능하고 분해가 가능하고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가올 세대에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입을 몸은 부패가 불능합니다. 변형이 불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해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울 만큼 흉측하게 끝나는 몸이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옷 입게 될 그러한 몸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가 알다시피 병약하고 노쇠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몸. 그러나 주께서 예비하신 이 몸은 정말 강력한 차원의 무한 능력을 공급받은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몸은 지상의 삶에 적합한 제한된 몸이라고 하면은 주께서 예배하신 그 몸은 우주와 영적 세계 전체를 넘나들 수 있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차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사도가 강조했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존재에 대한 대조,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두 존재, 두 인물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의 몸 반드시 입는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 자체 이것은 필연적이고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는 세계를 박듯이 강력히 선포하고 논쟁합니다. 여기 표현이 아까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목하셨으면 보았을 텐데 첫째 사람이란 표현과 둘째 사람 그리고 첫 아담이란 말과 마지막 아담 45절 보시겠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이란 표현을 쓰고요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47절에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첫 사람, 둘째 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사용합니다. 꽤 시간이 우리가 지났지만 21절을 저와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어떤 감동과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선언 자체가 범상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담일 테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일 텐데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로잡는 진리 내용 그것이 무덤덤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차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는 한 범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한 의로운 행위로 한 범죄는 누가 지지는 범죄일까? 첫째 사람, 첫 사람 아담. 두 번째 줄에 있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누가 한 것일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로 하여금 감동에 이르게 하거나 거룩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조금 부족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첫 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 유사점과 그리고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리된 것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5절에 보시면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사람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인할 수 없을 차원으로 이 아담이란 사람에게 속한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흙으로 되어진 그 존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자들이 누굴까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흙에 속한 사람들이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듯이 흙에 속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저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같고 물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두 번째 이 인물이 누굽니까?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바로 이 둘째 사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 닮은 점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결과 아담 안에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생애 어느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확신해야 되는가?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 많지만 오늘은 제가 다섯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담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첫째 아담과 둘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창조하셨어요.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부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47절이 이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아담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아니한 아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사람에 대해서 created Adam,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uncreated Adam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조되지 아니한 인격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은 창조되지 아니한 인격으로 영원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서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바로 그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From eternity. 영원에서 시작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분 안에 있습니다. 이분께 속해 있고 이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7절에 있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영혼의 유래를 두고 그의 오리진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에서 나신 이이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어떤가?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창조 세계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창조 세계 일부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권한을 부여해 주셨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작은 특권 같죠. 이 권세는 엄청난 권세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존재의 특징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름을 바꾼다든지 변경하여서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변경하여 너의 삶을 이끌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때부터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원래는 요한이라는 아버지 패밀리 네임을 가진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부터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개바라, 바위라 불렀을 때 그의 데스티니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모든 동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한 존재가, 최초의 사람이 동물을 향해서 성격을 규정하시면서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제한적인 권한이었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이요.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간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 사도가 뭐라고 전하나라고 이 귀를 쫑긋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사도가 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 그 고넬료 가족에게는 이 메시지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그의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그와 연합해 있는 신분입니다. 세 번째, 인류의 대표성 관련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닮아있고 어떻게 다른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고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가 파생되었어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패밀리 네임이 뭔지 아세요? 스미스라는 그 패밀리 네임이 가장 많대요, 여기. 한국에서는 성씨가 가장 많은 성씨가 뭘까요? 예, 네, 김씨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이제 인구 조사했는데요. 그때 21.5%. 그러니까 1069만 명이 김씨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돌을 탁 던지면은 김씨가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김씨에도 족보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신라계냐, 다른 뭐 가야계냐 또 다르고, 이 신라계에서도 이 사람이 김알지 계열이냐 또는 경순왕 계열이냐, 이 다릅니다. 이 경순왕 쪽 계열 사람이라도 뭐 울산 김씨가 있고요, 경주 김씨가 있고,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근데 이 시조를 따라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그 시조를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일까요? 이 뉴질랜드에 있는 그 스미스 성을 가진 그 사람을 추적해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류 최초의 무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시조로 하여 존재하게 했습니다. 아담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머리,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을 할아버지로 두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인류 가운데, 다른 어떤 그룹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떤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었고 그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새로운 인류가 생성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인류.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인류 레이스, 인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거대한 어떤 인류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생명인자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많이 아시는 우주적인 그런 패밀리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차원의 인류이고 그 머리로 최초의 사람이 지금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되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 일본에 신인류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신인류, 새로운 인류라는 말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생겨났는가 하면 일본이 진짜 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를 회고해 보면은 일본 제품이면 다 좋았어요. 카세트 플레이어도 소니여야 됐어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전성기였을 때가 1970년 중반과 1980년 중반 그 10년 사이에요. 아주 일본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일본 사회가 풍요하게 되면서 젊은 층들 가운데 세 가지 현상이 드러났는데 서구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 지향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무관심한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아버지 세대, 전쟁을 치렀던 그 아버지 세대가 일구어 놓았던 어떤 풍요와 부를 이 젊은 세대들이 모르고 소비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개인주의적으로 막 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무리들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신인류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대가 보기에 아니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왔나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의미예요. 신인류, 뉴 레이스라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어떤 종족. 근데 성경에는 이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를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할 때 너희는 특별한 인간들이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와 아름다움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르는 것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특별한 종류의 인간입니다. 이 특별한, 특이한 차원의 이 인류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시조가 누구일까요? 어느 분이 시작하셨을까요?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 특별한 인류의 구성 신분 될까요? 이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입니다. 네 번째, 첫째 아담 그의 아내를 어떻게 얻을까?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깊이 잠들게 하다는 그 히브리어는 죽음과 비슷한 상태의 어떤 잠입니다. 어떤 작은 형태의 죽음인데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를 내어서 아내를 얻게 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비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아내를 신부를 얻게 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마취해서 깨어나게 했을 때 아담이 소리지른 그 표현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 아닙니까? NLT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one is a bone from my bone and the flesh from my flesh. 야, 내 일부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은 아내를 어떻게 얻어요? 옆구리에 상처가 남으로. 이제 여러분 대강 짐작하셨을 텐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내를 어떻게 얻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깊은 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창에 찔리십니다. 근데 이 창에 찔리는 것이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숨이 굳은 상태입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군인들이 32절에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이 둔탁하고 이 나무로 만들어진 망치와 같은 것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무릎 있잖아요. 이게 무릎을 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십자가형을 당하면 왜 죽는가 하면은 이유는요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근데 가끔은 십자가형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경우가 있대요. 숨을 이렇게 무릎을 올려서 쉬고 이것이 고통이 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깨부립니다. 다시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는 숨을 쉬기 위해서는 위에 그 흉곽이 오르내려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호흡기를 막으면서 바로 한 4, 5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죽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두고 떠나가야 돼요. 그 중에 총독이 시키지 아니한 행동을 한 군사가 합니다. 어떤 그 심령 가운데 잔인한 마음이 생겨서 이 자가 살아있을 때 유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인데 하면서 창을 가지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옆구리에 그냥 일부러 잔인한 마음으로 확 찌릅니다. 그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담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옆구리에 상처를 낸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옆구리에 이 상처가 나는 것이, 영혼 가운데서 이 흔적을 남아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하여 창에 찔리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신 그 예언적인 행동이 한 군사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이며 그분의 섭리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시험을 어떻게 대했는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배고픔이 전혀 없는 풍요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불순종으로 결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을 듣는 불순종.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인류 전체가 그의 실패에 영향을 받아서 줄줄이 영적 파산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담의 실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툴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는 다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으로 극심하게 줄이신 다음 그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에 그러나 굴복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 장면인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록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들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고 이분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와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48절에 의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흙에 속한 자들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몸을 입고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천상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더 이상 부패나 변형이나 분해가 되지 아니하는, 더 이상 연약함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입은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신분이 분명하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현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가끔 듣습니다. 휴거. 다음 시간에 다룰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휴거는 지상에 있는 사람의 몸이 변하여서 공중으로 낙하챔을 당하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누가 휴거될까요? 어떻게 휴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자가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제가 만약에 자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석이 달라붙는 것은 철의 성질을 가진 물체만일 것입니다. 쇠로 된 클립이라든지 쇠로 된 가위라든지 쇠로 된 캔은 달라붙을 것입니다. 동일한 캔이라 할지라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 성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자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그 분에게 속해 있으면,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자석이 철에 반응하듯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삶의 선택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들. 그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목회자인 저도 늘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동일한 배를 탄 신앙 공동체 동반자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고민과 또 갈등을 겪고 있겠구나 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 강의를 위해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50절에서 54절 천천히 정독으로 다섯 번 정도 읽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그것은 암송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4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오면서 나라면 이렇게 설교하겠다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한 가운데 다음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인자가 있는 사람은 철 성분이 있는 물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적극적으로 몸의 변화를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소망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삶의 선택의 변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